우리가 빌레몬서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서는 전체가 25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여러분들이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전부 333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서신이죠. 신약성경의 요한이서, 13절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이서와 15절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3서, 그 두 개를 빼면 제일 짧은 서신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13권 중에 제일 짧은 서신이죠, 그죠? 여러분, 거기다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등장인물도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사실 빌레몬서라고 되어 있지만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종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던 오네시모라는 이 한 인물이 주인공인데, 학자들은 다 생각하기를 빌레몬이 살았던 이 골로새에서부터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게 돼요. 골로새에서부터 도망을 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으니까 아마 이 먼 거리,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슨 쌓아놓았던 돈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론하기로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론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주인공은 종일 뿐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난 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종은 죽이면 되는, 말하자면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이면 되는 존재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굉장히 독특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하고 꼭 한번 다루고 싶어하는 로마서,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풍성하고 부여하게 다루고 있는 그 귀한 로마서 같은 위대한 서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에베소 같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꽃봉우리와 같은 그 탁월한 서신들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학적인 사상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갈라디아서처럼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고민들에 대한 사도적인 권위로 쓴 그런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화목케 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빌레몬서는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주제가 덜 중요해 보이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서신이죠. 그래서 다른 바울의 서신에 비해서 이 빌레몬서는 가볍게 여겨지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 쉽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제일 많이 요청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세상이 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너무나 매력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짧지만, 짧기 때문에 내용이 가볍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깊이가 있는, 우리 오늘 우리의 시대에 꼭 맞는 참 매력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이렇게 세워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관계의 무너짐. 많은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피부 색깔, 속한 나라, 돈, 교육의 정도, 지위와 신분, 종교, 성,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다양한 형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장벽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 2장이 그 주제를 담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과 난임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지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죠.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죄 씻음이라고도 표현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심. 죄와 죄로 말미암아서 다 흐트러진 이 세상 속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세상은 온통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나누어 놓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 세상 속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다른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불러오신 것.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기보다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질서, 다양한 것을 근거로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담벼락을 쌓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 여러분,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그게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질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그저 너희들은 사랑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마음을 맞추어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하나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살다가 나이가 스물이 넘고 서른이 조금 못 되어서 서로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부부가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놀라운 신비와 연합이 부부대만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부의 관계를 연장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하나됨이 존재하고 성도와 성도 안에 부부와 똑같은 하나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교회의 독특한 특징인지 몰라요. 저는 올해로 아내랑 결혼한 지 36년째입니다. 만 36주년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다고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아내하고 안 헤어지고 정말 같이 사는데 헤어지고 싶은 순간 있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때 확 헤어질 수 있는데, 그죠? 목사잖아요, 그죠? 도저히 같이 살기가 어렵다 하는 차이들이 느껴지고, 또 한 번씩 말로 서로를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는 좌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을 이만큼 살고 돌아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그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었다. 모든 좋은 게 다 있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모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이 견디면서 아내와 함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했다 하고 생각하는 제일 큰 감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를 약간 멀리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면 약점도 보이고 한계도 보이고 여러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제목도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는 그저 좋은 뜻으로 서로 행복하게 늘 조화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 안에서 다 경험하는 것처럼 실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치면서 어떤 것은 덮어주고 어떤 것은 가려주고 어떤 것은 아프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고, 그 연장선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나의 또 다른 한 중요한 부분이요, 그가 나고 내가 그인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보이고 모자람이 보이지만 그것을 모자란다, 실망했다 하고 깨뜨리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비싼 밥 먹고 보배 같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내 몸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저분인 줄 알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 실어서 그를 받아내고 그의 기쁨은 함께 기뻐하고 그의 슬픔과 약점은 가리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온 세상은 틈만 나면 갈라내고 쪼개어내고 미워하고 분쟁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질서를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과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저 좋은 만남을 하면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슬프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 소중하게 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많은 교훈들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빌레몬서는 그와 같은 교회의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빌레몬서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인 예수를 믿고 있던 주인인 빌레몬과 종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치면서 물건까지 재물까지 훔쳐서 달아난 종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다시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몇 시간 후에 보겠지만 그저 용서받고 용서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형제로 받아서 관계를 회복해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빌레몬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담벼락을 쌓아서 끝없이 남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내 혼자 내가 원하는 몇몇 사람들과만 살고 싶어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쌓아서 가는 곳곳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내고 끝없이 끝없이 차별하고 끝없이 끝없이 사람들을 자기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론하기를 좋아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다리를 낳고 관계를 회복시켜내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정말 화평케 하는 복된 역사, 그게 빌레몬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삶에 화평케함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13가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던 때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했던 대표적인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 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여러분, 지금 수신자를 거명한 게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리고 아키뽀, 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빌레몬을 본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받는 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요? 1차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요 이름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누가 사랑하는 자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처음부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부모가 준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에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빌레몬은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디모데나 바울 같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인데도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꾼인지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불러요. 평신도인데, 그죠?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빌레몬은 상당히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빌레몬은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아주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노예였으니까, 그죠?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빌레몬은 상당한 부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했으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집에 성도들이 몇 명이든 모이려면 다른 집보다는 컸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부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거의 마무리할 때쯤 가면 바울이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마련해 주기를 원한다 하고 부탁하는 거 보면 빌레몬은 나그네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내어서 그들이 머물도록 했던 사람임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빌레몬은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인 골로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것은 사도행전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리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줬겠어요? 이 부자인 빌레몬에게 이 순회 선교사였던 바울이 무슨 돈을 빌려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거 틀림없겠죠? 무슨 빚을 졌겠어요? 아마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그죠? 영적인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추론하기는 빌레몬이 일로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만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골로새가 그때 골로새에 있던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가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추론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빌레몬이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추론해 보게 돼요. 여러분이 빌레몬과 또 다른 두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자매 아비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추론해요. 이 자매라고 불렀는데 이 자매인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빌레몬의 아내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빌레몬의 가정에서 가정 전체를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밥도 하고 여러 재정적인 것들을 총괄하던 바로 그 인물이 아비야였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추론하는데 어느 쪽이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아라는 자매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매라는 호칭이 익숙한 호칭이지만 그 시대에는 어떤 여성을 가르쳐서, 특별히 결혼한 어떤 여성을 가르쳐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선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제 연배보다 많으신 분들은 더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 모교회 같은 그 대학부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지체들이 다 저보고 형제, 종부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막 손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막 너무 그 표현이 듣기가 너무 불편하고, 제가 그 지방에 있을 때 모교회에서는 다 누나, 형 하면 됐는데 그 교회는 오니까 형제 이러는데 굉장히 낯설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좀 막 두드러기가 나게 막 이 거부 반응이 막 생겼던 기억이 제가 생생해요. 이 시대에 어떤 여인을 가르쳐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성은 이 시대에 굉장히 낮게 취급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말하기를 여성은 남성의 영혼 절반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자매들은 영혼이 절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영혼이 절반이니까 좀 모자라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취급받은 시대에 이 아비아라는 여성을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여러분, 캐톨릭에는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 그런 식으로 사제, 이 종교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그런 식으로 보는 그 중세를 지날 때, 중세기만 해도 교황이 어떤 누군가를 보고 자매 이러면 그 얼마나 그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보다도 월등하게 앞선 이 시대에 바울이 아비아를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관계의 혁명이에요. 관계의 혁명입니다. 그 시대에 자매를 그렇게 대하고 있던 그 시대에 바울은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성들을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복음이 새로운 질서를 딱 가지고 오자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매인데 자매를, 이 여성인데 여성을 여성 그 시대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매라는 하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가져온 그 놀라운 관계의 혁명의 연장선에서 아비아를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인종적인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더 이상 신분상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더 이상 성적인 차별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여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시내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주님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고 의아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죠? 여성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던 그 시대에 주님은 여성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을 넘어서서 복음과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종과 낮은 사람들을 절대로 낮다고 느끼지 않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시고 죄리와 죄인과 세리를 정말 자기로 벗을 삼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조롱할 때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무리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벗을 삼는 새 시대가 가져오는 관계의 혁명적인 변화들을 주님 자신이 사셨고 바울 자신이 오늘 이 아피아를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또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우리 남소를 함께 구성할 때 세상이 달아준 명찰 떼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우린 절대로 이 시대에 조국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은 고맙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지 그게 그 사람을 보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오면 그들의 성실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올 때 절대로 그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존귀함을 회복해내고 세상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그들의 아름다움이 예수님 때문에 묻어나고 드러나도록 그런 아름다움들을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피붙이같이 여러분 자신같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존엄이 회복되고 아름다움들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위한 군사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땅에 있는 교회를 더 처치 밀리턴트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그죠?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진실한 성도는 하나같이 군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군사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키포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다 하고 아키포를 부르는데 왜 아키포를 그렇게 불렀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외에 아키포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4장이에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에는 이 아키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이루어내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이었거나 혹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봐요. 이 아키포는 주로 골로새 가까이 있던 라오디게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겼던 일꾼이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론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너무 큰 고통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낙심 천만한, 자주자주 낙심하고 마음을 다쳤을 아키포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게 뭐예요? 마음 다침, 낙심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잘 섬기다가 멈추고 싶어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더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충분히 마음으로 동의가 돼요. 저도 수도 없이 목회직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정말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수도 없이 이 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삼가 이루어내십시오. 참 어려운 순간이 있고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한 20년 하나님 앞에 많이 징징댔던 것 같아요. 나는 목회 못합니다. 나는 이 길 못 갑니다. 그 이야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 갈 수 없다고밖에 못 여겼는데 여러분,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제가 먼저 딱 침대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아서 죽겠어요. 네.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것이 목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직들을 감당할 때 아프고 어렵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직분을 삼가 이루어 보십시오. 그렇게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만두면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지치고 어려울 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절호의 시간표예요. 아, 이제는 더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이 뭔지를 누리게 되는 때인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직을 삼가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이 울퉁불퉁한 세상, 다치고 낙심스럽고 힘겨움이 많은 이 세상, 그저 세상을 살아남는 것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새로운 질서를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면 남들처럼 살지 않고 다른 질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질서를 아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자주자주 손을 놓고 싶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을 이루기보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직을 이루며 살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원천이요, 출발이요, 근원이요, 셈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은 못 삽니다. 은혜는 여러분을 성도되게 하는 핵심이고 성도가 되는 모든 출발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 성도다움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근원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너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첫 시간부터 무덤에 들어가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평생에 끊어지면 안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지간히 시니어 아닙니까? 형님들 누님들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목사로 이제 저도 어지간히 시니어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여요.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까? 은혜 없이 목회직을 어떻게 감당할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세상은 생각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이 세상은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따라 넘치도록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이 땅을 살 수가 없지요. 안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손을 놓고 싶은 게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딱 오면 만드는 열매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딱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은혜가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한번 쫙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인생살이 한번 쫙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삶, 내 스스로가 볼 때 제대로 산다고 여기는 삶, 다 이런 거 살고 싶어 해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은혜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격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어떤 공로도 세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분에 넘치도록 우리를 어떻게 선대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떤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내놓을 게 있는가, 평생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자유지요. 사람들의 눈으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과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딱 경험되기 시작하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가 경험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삶에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와서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한 일이 떠올라서 용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자격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중심에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이 땅에 마음 다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없는 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을 다치고 실망하게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는데 있는데, 그래서 때때로 그거에 휩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잃었던 평강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그죠? 회복되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조국의 역사 안에 이런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풍성해진 시대이지만,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서장애를 호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이웃들 간에 꽤 끈끈한 정을 갖고 살았어요.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면 떡을 돌리면서 서로 얼굴을 익혔던 것이 우리들의 습관인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모르고 사는 게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떡 돌리면 지도 돌려야 되니까 그냥 저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안 돌리고 말지, 이렇게 삽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문제였는데 그게 너무너무 커져서 죽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큰 싸움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억울하고 앙심과 분노를 풀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과 만물이 다 깨뜨려지고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게릴라들 몇 명이 일어나서 하는 싸움이나 우리는 한 번씩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바로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입으로 부르짖지만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불화와 소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적인 단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불화와 소외.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은혜가 만드는 평화를 여러분이 혼자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선물인 평화가 여러분을 거쳐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좋다는 복들을 다 소유하면서 소비하는 종교로 전락되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타락이겠지.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평화와 이 모든 복락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상한 이웃들을 만져야 그게 기독교다운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서 사람이 살아나고, 돈밖에 모르고 그저 학벌학벌하고 능력능력하고 사는 이 척박한 세상에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은택이 가장 평범해 보이는, 가장 실패자 같아 보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패함이 없이 흘러서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복됨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있어야 그게 정말 기독교인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되고 매력적인 서신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